우리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 12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벌써 네 번째 시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 주고받았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그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의 특징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와서야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적인 공통점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진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 역시 우리의 매일의 필요에 대하여서 간구하라,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매일의 필요에 대해 간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다시 말해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그날 그날 쓸 매일의 양식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우리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탄생의 순간부터 뭔가를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먹이고 입혀야 되고 또 심지어 자는 것까지 훈련시켜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자라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며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안녕, 복지를 위한 국가 이런 것에 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스스로 홀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자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스스로 존재하시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아무것의 도움도 필요하시지 않은 유일한 분, 그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의존적이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무능과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되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위하여서 가진 것이 없으신 부족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결핍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필요 없으시고 누구도 의존적인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부유하시고 넘치는 분이시지만 그런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결핍된 존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필요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완벽히 다른 존재로서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날마다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만 잔뜩 하나님께 왈칵 쏟아넣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형이 표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끼우시고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4절 보시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매일매일 먹어야 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시겠다. 그런데요, 흥미롭게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 중에 일부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안 그런가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일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않고 자기들이 거두어야 할 이상으로 거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16장 말씀 쭉 따라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0절 보시니까요. 이튿날 아침까지 그 필요 이상의 것 일용할 것이 아닌 그것 이상의 것을 거둔 사람들에게는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요, 결국 먹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할 것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중에 일부는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법 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게 하신 것은 각 가정의 필요에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두어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치여서 좀 덜 거두는 것 같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다시 위로 올라가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각기 필요한 식량대로 딱 맞게 거두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백성들을 그렇게 하도록 나아가서 선포하라.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결국 나중에 딱 카운트해보면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딱 그날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일 필요한 만큼 그렇게 거두어 먹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한가. 얼마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딱 맞게 공급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공급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제때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정욕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요, 이 광야를 누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다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신발이요, 다 닳아서 발이 부르틀 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안 닳는 옷, 또 안 닳는 신발 있으면 저 그런 신발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는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앞구절 8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고 그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셔서 이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광야로 모시고 여기에서 뺑뺑이 도우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필요만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 필요를 통하여서 아, 우리가 이것을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필요도 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온 만나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또한 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구하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클리어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왕창 쏟아놓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본다고 하셨지, 나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하심 따라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도 결단하시고 다짐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보면 12절 보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도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요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주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으니까 저희가 남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의 본래 의미는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용서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의, 또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24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사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죄사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사함은요 우리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문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2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다 분명하고 또렷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사함받은 사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사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온유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의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 예수님께서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짓는 대로 계속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짓는 대로 짓는 족족 다 괜찮다 용서해 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되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얻고 다시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기 보시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나오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우리도 그 죄를 가볍게 보고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되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또 회개하노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용서하시는 은혜, 이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하여 사는 백성으로 온유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용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원이 우리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용서의 행위는요, 아,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아, 저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통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서 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내 필요만 왕창 쏟아놓고 하루 기도하고 안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 육적인 필요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필요성도 절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삶이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절 두 번째 말씀 통하여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이 놀라운 선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죄에 대하여서는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생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본받아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런 차이점 없이 나만을 위하여서 육적인 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명, 사역들을 위한 기도로 점점점 변모해 가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